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시간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을 거론하고 방북단이라고 한 게 평양 정상회담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지만 평양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말이 아니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언론이 해석을 많이 해 부담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남북이 의논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당국은 고위급 회담을 앞둔 오늘도 회담 합의 도출을 위해 실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도 사전 협의를 했느냐는 말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과 정보를 교환, 협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항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인 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 샤이닝 리치, 진룽 등 4척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했다고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관세청은 한국에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한국전 실종자 확인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부 기록보관소의 이고리 페르미아코프 소장은 6.25 전쟁 중 격추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 2명의 정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페르미아코프 소장은 이달 8일부터 10일 워싱턴을 방문해 6.25 실종자 파악 등 4개 분야에서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군은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명단을 러시아 측에 넘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 최초 태양 탐사선인 파커가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커는 델타 헤비 로켓에 탑재된 후 오늘 새벽 3시 31분 발사됐습니다. 원래 하루 전인 어제 발사 예정이던 파커는 기술적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파커는 10월 초에 금성을 지나고 3개월 뒤인 11월에는 태양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파커는 태양을 만진다, 터치선이라는 프로젝트 명칭처럼 역대 어느 우주선보다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태양 표면 600만 킬로미터 수준까지 접근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 고위관리 4명이 가자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유엔 고위관리가 하마스 대표들과 만난 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이집트, 유엔의 중재로 장기적인 휴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오디오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제안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방송들과의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정상회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산 석탄 3만 5천여 톤이 불법으로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번 친서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인데 여기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We've asked again recently for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to return to Pyongyang to meet again with Kim Jong-un.
볼튼 보좌관이 7일 미국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가요? 김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튼 보좌관이 밝히고 있죠.
네, 네.
그러면서 그 볼튼 보좌관은 그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추가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의
네.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폼페오 장관이 그동안 세 차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방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서 방북 사실을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네 번째 방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알리기 위해서 친서를 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 친서의 내용 중에 폼페오 장관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인지인데 그것을 볼튼 보좌관이 공개한 것일 텐데요.
네.
그러면은 친서에 말하자면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느냐. 당연히 그런 관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제안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유력한 관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상응 조치를 언급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친서에 담으면서 자 폼페오 장관을 이번에 평양으로 보내겠다 이런 언급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이 거의 매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이례적인 발표인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최영기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 북한과 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언급한 내용인데요. 국무부의 그 헤더 노트 대변인이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 밝힌 내용입니다. 이거 자체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기자가 이제 추가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그런 발표할 내용은 없지만 북한과 그 전화와 메시지, 이메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의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작지만은 상당한 그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6월 12일 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 관계에 굉장히 극적인 어떤 그 계기가 마련이 됐고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 담화, 친서, 뭐 유해송환 이런 그 여러 가지 행사와 그 접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외 양국의 그 외무당국자들이 긴밀히 어찌든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지금은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일종의 그 소강 상태,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핵화에 이제 진전이 없는 그런 거긴 한데요.
네.
실무자들이 어쨌거나 이 물밑에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그 대화의 끈을 그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도대체 미국과 북한의 누가 뭐 어떤 경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 하는 건데요.
네.
아,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이제 주로 국무부의 한국과와 아, 뉴욕에 있는 아, UN 그 북한 대표부 간의 그 연락 이런 것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중에서 일부는 또 평양에 있는 외교부 또는 그 아, 김정은 위원장의 무슨 서기실과 되지 않겠나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다시 평양을 간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질까요? 아, 그것은 이제 북한 측에 달려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더 중요하게는 아, 폼페오 장관이 가지고 가는 카드가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돼서
네.
성과를 낸 것이다라고 판단할 때 이제 그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폼페오 장관이 그동안 세 차례 방북을 했지만 세 번째 방북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두 번째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방북을 보면 북한이 방북 직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그야말로 빈손으로 와서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갔다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냐 하면 폼페오 장관이 그 북한 측에 대해서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체제 안전 보장 조치겠죠?
네.
아무런 언급도 없이 비핵화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고 그야말로 평양을 떠났다는 게 되는 거가 네. 되고요. 네. 그래서 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온 것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세 번째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면담하지 않은 것인데요. 가정의 얘기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말하자면 종전선언이라든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고 있는 게 종전선언이고요. 또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네.
미국은 그에 반해서 이제 초기 비핵화 조치 말하자면 핵 신고를 한다든지 핵무기 일부를 폐기하고 또 제3국에 인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에 요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절충점이 찾아지고 그 결과로 가령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서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이룬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3차 방북 때처럼 그야말로 빈손으로 가고 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면담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미국의 CNN 방송은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백악관이 왜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국의 그 CNN 방송이 그 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아직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그 시간과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최될 경우 올해 하반기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왜 이제 그 미국 또 북한이 이렇게 그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핵화 문제가 지금 일종의 상당한 그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6일이죠. 그 폼페오 장관이 그 김영철 통전부장을 평양에서 만나서 장시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그 비핵화에 대해서 돌파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 또 뭐 책임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요. 역시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최고 수뇌부가 나서서 역시 그 뭔가의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하나가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정치적 그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한 41%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중요한 그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이 같은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역시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 회의적인 시각을 좀 그 잠재워서 이런 중간선거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정상회담을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있죠. 말하자면 미북 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비핵화와 또 상응 조치의 진전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미 조기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말하자면 빠른 말하자면 공동성명 미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서 조기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평양 또는 워싱턴을 오가면서 추가적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장소와 시간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정상회담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점에
네.
미국 뉴욕이나 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추가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사실상 굉장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네.
9월달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핵과 경제발전이라는 그리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북 정상회담에 따른 성과는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70주년 이것을 전후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이제 뭔가 변화가 있다. 그것은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그 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살기 주민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일 텐데요.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종전선언 그리고 제재 완화를 추가적인 말하자면 비핵화 조치의 전제 조건처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2차 정상회담이 9월 말에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큽니다. 9월 29일인가요? 9월 말에 그 뉴욕에서 그 유엔 총회가 열리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까지 뭐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에 와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워싱턴으로 이동을 해서 백악관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그 준비돼야 될 절차가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이 지금 볼튼 보좌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친서를 보내서 폼페오 장관을 평양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보내겠다는 것이 이번에는 무슨 실무 협상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그 2차 정상회담의 그 의제 조율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또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나 종전선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사전에 좀 그 실무 회담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북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제재 문제를 놓고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다시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But what was significant about Singapore was the North Korean commitment to denuclearize, and they have not taken effective steps.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아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시각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많이 다릅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이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조금 그 평가가 다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북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고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를 했고
네.
그다음에 억류 미국인 3명을 정상회담 이전에 석방을 했고 또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군 유해 50여 구를 송환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 플러스 그다음에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들을 상당 부분 이행을 했다는 주장이죠. 반면에 이번에 볼튼 보좌관이 그 미국 내 언론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북한 측과는 사뭇 다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북한이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에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전이든 이후든 창관단 없이 취해진 비핵화 조치, 가령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파괴하는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참관단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유해 송환 같은 경우는 비핵화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볼튼 보좌관의 발언으로는 이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 유해를 송환하느냐 오히려 늦었다. 이것은
네.
협상 없이 일찌감치 송환했어야 되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간극이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볼튼 보좌관은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대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도 그 견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이 이런 강한 그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쏘라는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공개 석상에서 북한이 공동성명의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볼튼 보좌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한 것이 어떤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냐에 대해서
네.
조금 그 말하자면 궁금증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은 사실 최종적인 그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볼튼 보좌관의 발언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이 미국 내 말하자면 고위 관리들의 상당수 그 말하자면 대북 인식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바로 그런 면에서 미국 내에서의 그 엇갈리는 평가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9일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네, 9일날 그 북한 외무성이 그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여기서는 그 북한에 대한 일종의 그 미국에 대한 일종의 그 불만의 표시 뭐 이런 게 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하면서 일부 그 미 행정부 관리들이 터무니없이 우리를 들고 나서면서 대조선 그 제재 압박 소동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내용을 보면 미국의 일부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볼튼 보좌관을 말하는 걸까요?
뭐 사실상 볼튼 보좌관을 그 지칭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주로 보고들이 있고요.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사실 볼튼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네.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 발언을 말하자면 이어가고 있는
네.
주요 과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외무성 담화에서 이전과 다른 점이 엿보이는데요.
네.
이전에는 사실 김계관 외무성 부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각각 개인 명의로 담화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도 미국 내 일각에 이런 강경한 말하자면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볼튼 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 담화가 개인 명의였지만 한때 예정됐던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사태로 네. 이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번에 그 북한 외무성 담화는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 두드러지고요.
네.
또 그 특정한 미국 관리의 이름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끝부분에서는 그 미북 간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비핵화, 말하자면 실행 그리고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스포츠 장비 반입을 막은 데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그 위원장이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 그 유엔 그 IOC죠. 그 유엔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그 낸 건데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 이제 그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 북한 선수들이 그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 장비 반입 이걸 좀 허용해 달라 이렇게 그 요청을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이걸 거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엔 안보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스포츠 용품이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토마스 바흐죠. 그 국제올림픽위원장이 이것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친선과 우호를 위한 이런 행사 올림픽의 그 장비 반입을 위한 건데
네.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유감이다 이런 그 성명을 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예, 사실 이 지침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북한의 인도주의 말하자면 상황이 지금 상당히 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북 간의 신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조금 이 전 분위기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제재 이런 것을 이제 절대로 뭐 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최근에 그 한국의 그 국회 소속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대해서 그 대북 제재 이것을 지금 북한이 뭐 풀어라 이렇게 상당히 그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조건에서 이제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그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다수 한 그 응답자의 그 88.8%니까 이제 거의 90%인데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 북한의 그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는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과거에 했으면 아마 거의 100%가 이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번에 한 10% 정도는 좀 빠진 게 아닌가, 과거보다는 좀 완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미북 관계 그리고 또 유엔과의 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요. 북측이 9일 통지문을 보내서 회담 개최를 제안을 하자 남측 정부가 수락한다는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 발표 들어보실까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대변인 발표였는데요. 그러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의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 그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요, 남북한이 이 고위급 회담 합의에 앞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측이 사전에 많이 조율을 한 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이 고위급 회담 13일 회담을 통해서 좀 더 생각보다 빠르게
네.
정상회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언제 열리냐 이건 아닐까요, 역시?
네, 8월 13일 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려 봐야 이제 일정의 그 윤곽이 나는 건데요.
네.
지금 그 서울의 언론들 보도를 보면 대개 9월 빠르면 8월 말 이런 게 그 유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고위급 회담 열리면 이게 단순히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상회담에 앞선 일종의 그 예비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이제 11월에 뭐 정상회담을 열린다 그러면 지금 예비회담을 열긴 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역시 뚜껑은 그 13일 날 그 판문점 고위급 회담이 열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 선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담에서 종전 선언 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예, 그렇죠.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이 종전 선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미북 간의 협상을 속도를 내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요 이유고요. 이 북한의 또 최대 관심사가 종전 선언인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북한은 종전 선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합의문에도 담았고 또 네. 의견이 일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을 남북한이 둘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네. 또 미국을 어떻게 말하자면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뭔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에서 남북한이 정상 간에 논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종전선언은 당연히 의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것을 가령 부탁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탁보다는 뭐 일종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만일 이제 9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치고 가령 이제 9월 초나 중순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면요. 당연히 화제는 지난번 그 판문점 회담처럼 그 미북 정상회담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어떤 조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북한이 그 원하는 대로 그 풀리지도 않고 또 비핵화 또 종전선언 이렇게 미북 관계 이런 것이 북한으로서도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제재도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그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 협력 이런 것을 그 촉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북한의 성명은 남쪽에서 뭐 이거 훈수를 두려고 한다고 상당히 그 불쾌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미북 관계 등 김 위원장에게 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에 두 차례 정상회담 하는 과정을 잘 보셨겠지만 상당히 신뢰를 좀 쌓은 것으로 그렇게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상당한 기대를 갖고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좌초위기에 있었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자면 SOS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해서 거의 네. 즉석에서 만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는 조언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핵화를 해야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번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미국이 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을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산 석탄 그 불법 반입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불법 반입됐다는 건데 먼저 한국 관세청 당국의 발표 들어보실까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 5,0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석탄 수역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개사를 입건하였습니다.
자, 이 한국 관세청의 노석환 차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해서 시끄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그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그 지난해 그 8월 채택한 결의가 있는데요. 대북 제재 그 결의안 그 2371호입니다. 이 결의안은 그 북한의 그 석탄을 포함한 모든 그 광물 수출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교묘하게 위반해서 그 들여온 이런 거기 때문에요.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 또 한국이 그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에도 그 위반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 어떻게 해서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그러면 한국에 반입이 된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겁니다.
네.
이 북한산 석탄이 제재 대상이 아닌 선박들을 이용해서 러시아로 옮겨졌거든요.
네.
러시아로 옮겨진 이 북한산 석탄을 이 선박들이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말하자면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어서
네.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한국의 민간 수입업자 세 곳이 이 석탄들을 들여온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게
네.
한국의 민간 업자들이 말하자면 수익을 남길 목적에서
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석탄 수입업자들이 그러면 불법인 걸 모르고 했을까요? 북한산 석탄을 왜 수입을 했을까요?
네. 1차적인 이유는 역시 그 북한의 그 석탄이 상당히 일종의 덤핑,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그 싸게 이제 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뭐 북한 석탄이 이제 여러 그 경로로 수출을 했고 석탄은 그 북한의 가장 중요한 그 수출 품목이죠.
네.
1년에 그 석탄을 통해서 거의 한 10억 달러 가량을 들여오는데요. 작년 한 여름부터 해서 이제 북한의 그야말로 석탄 수출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외화 사정이 상당히 쪼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지금 북한이 그 석탄을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톤당 이게 1,000달러다 이렇게 이게 국제 시세다 이렇게 되면은
네.
북한은 이제 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한 600달러 이런 걸 낸 거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싸게 내놓으니까 이것을 수입업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싼 것을 갖다가 이제 비싸게 팔면 그 차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증명 뭐 이런 그 일종의 그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그 수입하고 이것을 이제 팔아넘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업자들이 이 제재를 위반을 했다고 하면 가령 미국 같은 뭐 제3국이나 유엔에서 이 한국 기업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론상으로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민간 기업들이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위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사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업들에 대해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미국이 독자 제재를 특정 민간 기업에 대해서 취하면서
네.
우방국의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한국 정부 당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받고 이것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미국과
네.
또 국제사회와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를 벌였고
네.
또 그 조사 결과를 공표를 하면서 위반 기업에 대한 체제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말하자면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해왔단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바로 그런 맥락이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관련 조치들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이 석탄 반입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일부 보수층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현 그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일을 잘못하는 것처럼 그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랬는데 그러면 한국 정부로서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한국 정부로서는 역시 이제 일종의 이것이 그 수입업자들의 그 탈법 행위로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네.
역시 그 이런 사태 대비해서 그 제재의 그 단속 이런 것을 한층 좀 그 촘촘히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뭐 미국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문제도 있고 이 수입업자들이 아까도 그 원산지 위조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종의 그 형법으로 보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을 법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관세청 또 국정원 이런 쪽에서 아마 그 선박 또 네. 석탄 수입 이런 그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번 관세청의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말하자면 이 불법적인 사례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의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는 아직 다 공개되거나 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그 석탄이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예. 있는 것이 이것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는 남북관계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북한이
예.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발의 강도를 높였던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관계가 올해 들어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남북관계가 굉장히 개선되는 와중에 그 북한의 그 석탄을 불법으로 민간업체가
네.
반입하는 것을 좀 눈감아주거나
네.
또는 좀 묵인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네. 시점을 잘못 잡은 겁니다.
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른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정부가 묵인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사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하나인 PGA 챔피언십이 오늘 100번째 대회를 마쳤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이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 골프 팬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이번 대회 이모저모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미국 미주리주 벨러리브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00회 PGA 챔피언십. 어느 때보다 우승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이자 100번째라는 상징성 때문에 선수들도 적극적이고 언론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컸는데요. PGA 챔피언십은 1916년 시작됐지만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1917년과 1918년 그리고 1943년에 열리지 않으면서 올해가 100번째였습니다. 특히 내년 101회 대회부터는 8월에서 5월로 시기를 앞당겨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여름 PGA 챔피언십 우승컵을 향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 2, 4위인 미국의 더스틴 존슨, 저스틴 토머스,
그리고 브룩스 캡카가 동시에 출전했습니다. 5위인 북아일랜드의 로리 맥킬로이도 이들과 겨뤘는데요. 골프 황제로 불리다가 최근 성적이 많이 떨어진 미국 선수 타이거 우즈도 함께 조명받았습니다. 우즈는 1999년과 2000년, 2006년, 2007년 네 차례나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이 대회의 대표적인 강자입니다. 맥킬로이도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PGA 챔피언십 우승 경력이 있는데요. 과연 이들 중에서 영광을 재현할지 아니면 존슨이나 토머스가 첫 우승의 영예를 안을지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조던 스피스가 대기록을 작성할지도 주목됐는데요. 스피스는 2015년 마스터스 토너먼트와 US 오픈, 그리고 지난해 D오픈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하게 될지가 관심사였는데요. 미국 프로골프 투어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지난 2000년 타이거 우즈가 통산 여섯 번째로 달성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마히라 슈고, 미야자토 유사쿠, 중국의 리하오퉁, 그리고 한국의 양용은과 김시우, 안병훈, 김민휘 등이 출전했는데요. 모두 각국을 대표하는 실력파들입니다. 특히 양용은의 경우 2009년 전성기를 달리던 미국의 타이거 우즈를 꺾고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는데요. 한국 선수 최초 메이저 대회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승전고를 올릴지 특히 기대를 높였습니다. 100회 대회이자 마지막 여름 PGA였던 이번 대회에서는 전에 없던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연습 라운드에서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건데요.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폭염 때문이었습니다. 골프는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포츠라 PGA 투어 모든 대회를 통틀어 복장 규정이 엄격한데요. 남자 선수들의 경우 반드시 긴 바지에 허리띠를 매야 하고요. 목 주변에 깃이 있는 셔츠를 입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가 예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회 장소인 벨러리브 컨트리클럽 일대 낮 최고 기온이 계속 화씨 90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체감 기온은 100도를 넘긴 게 원인인데요. 섭씨로 30도 후반, 사람 체온보다 훨씬 높은 온도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선수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복장 규정을 잠깐 완화했습니다. 골프가 어떤 스포츠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한민족 전통놀이인 자치기와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기에 쓰는 막대보다는 길고 두툼한 머리가 달린 금속채를 사용하는데요. 잔디밭 위에서 이 채로 작은 공을 때립니다. 목표 지점인 홀, 구멍까지 보내는 경기인데요. 홀에 공을 넣을 때까지 적게 칠수록, 즉 타수가 낮을수록 잘하는 겁니다. 보통 18홀을 돌아서 한 라운드를 치르고 전체 타수를 합쳐서 성적을 매기는데요. 미국과 함께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저변이 넓은 스포츠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 전 세계 실력 있는 선수들이 모입니다. PGA 투어는 해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수많은 공식 대회를 치르는데요. 130개 정도 됩니다. 골프 인구가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국적도 미국 외 20여 곳으로 다양해졌고요. 곳곳에 주요 대회가 중계됩니다. 그래서 PGA 투어 당국은 미국 밖을 도는 투어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PGA 투어 캐나다, PGA 투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PGA 투어 중국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만을 위한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가 있지만 PGA에는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실력만 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 메이저 대회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메이저는 주요, 중대한, 중요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골프나 테니스, 정구 같은 종목에서 전통이 깊고 큰 대회, 그래서 상금도 많고 참가 희망자도 많은 대회를 몇 개 추려서 메이저 대회로 부르는데요. 보통 4개를 꼽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걸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을 한 해에 이루면 캘린더 그랜드슬램, 몇 년에 걸쳐 달성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미국 프로골프 투어는 4월에 마스터즈 토너먼트, 5월 PGA 챔피언십, 6월 US 오픈, 7월 D 오픈 순서로 메이저 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들 4개 대회 못지않은 전통으로 다섯 번째 메이저 대회라고 불리는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시즌 초인 3월에 열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제100회 PGA 챔피언십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골프와 테니스에서 말하는 메이저 대회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PGA 챔피언십이 열린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가수 셰릴 크로가 뜨거운 여름 태양을 노래하는데요. Soak up the sun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ello,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orked up, worked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worked up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Oh,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믿겨지니? 세금이 또 오를 거야. 라고 불평하자 제이슨은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흥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orked up. Worked up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Today's expression is worked, W-O-R-K-E-D, worked up, U-P, up, worked up, worked up. If you are worked up, it means that you are annoyed or agitated about something. Worked up. To be worked up은 무엇 때문에 몹시 흥분하다 또는 화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notices that I'm getting worked up about the tax increase.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금이 또 올라서 화가 난다고 하자 제이슨은 그걸 두고 흥분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몹시 흥분할 때 쓰는 표현이 worked up, worked up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Roger tries not to get worked up so easily. Roger tries not to get worked up so easily.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Roger는 쉽게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get so worked up. Don't get so worked up. 는 너무 화내지 마세요.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Let's review. To be worked up means to be annoyed or agitated about something. Worked up. Worked up.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now when the saints go.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광로입니다.
미국은 샐러드볼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그렇게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는 14살 때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참 한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탐험가, 자 루이스와 클라크가 감행한
기업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John H. Glenn has the town at his feet.
Up Lower Broadway from Bowling Green.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78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서 미국의 국민 화가로 추앙을 받게 된 모세스 할머니.
오늘날의 미국을 일궈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